우리 인간들은 항상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졌으면,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와 같은 소망이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의 삶이 나아지기를, 또 자기 자신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여서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하기도 하고 또 변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좀 더 은밀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은 왜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에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고 자기 자신이 불완전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망을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쁘게 나타나면은 세상적인 욕망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긍정적으로 표현되면 영원한 것을 찾고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것에 대하여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제나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서 대해서 언제나 불완전하고 불안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간단한 대답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고 그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이 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온갖 더러운 것을 끊임없이 솟구쳐 내고 있습니다. 절대 만족을 모르는 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참된 만족과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의 타락과 부패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도외시하고서는 결코 우리 인간의 삶을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서 노력해 왔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인류가 이와 같은 죄로부터 비롯된 우리 인간의 이 타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인간들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사상가들이 바로 그런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최고로 그 기능을 발휘하고 기술이 발전할 때에, 그럴 때에 이 세계는 가장 참혹한 여러 번의 세계 대전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경험하였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좋은 세계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항상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신봉하는 그 같은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삶이 편리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과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큰 불평등과 빈곤의 차이로 인하여서 행복하지 않은 삶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선진국일수록 사람들이 더 상실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사람들이 측정해보면 가난한 나라의 사람일수록 더 자기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과 기술이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교육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지혜롭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선진국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반대급부로 이 교육이 인간에게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부정적인 성향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은 사람들이 점점 더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살펴보기를 거칩니다. 사람들이 다들 자기 자신이 최고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치가 점점 더 무한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말로 말하지만 그러다 실제로 삶을 살아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대면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그 일그러진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부패한 우리 자신의 심령과 타락하고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좌절과 패배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자아분열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인터넷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정부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부는 절대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심리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서비스를 아무리 많이 제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무기력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눈을 돌리고 죄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인간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거기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한 번 더 우리 주위를 기울여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분명히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나은 우리 자아를 위하여서 무언가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욕망이 우리의 삶에는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진정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를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유대인 중에서도 관원이며 랍비라고 불렸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렇게 하였고,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율법과 종교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런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었던 어떤 불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율법의 선생으로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일들을 그가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 가면 무엇인가 더 나은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그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니고데모는 매우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과격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분을 내시면서 소와 양과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아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2장 13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또한 논쟁하신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성전된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고 그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들을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에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에는 강렬한 의욕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행해왔던 유대교의 그 가르침들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과 그 행동들을 볼 때에 그가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의 평가도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반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와중에 니고데모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이 바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더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교 사회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던 한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는 분명히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왔던 그것에 대하여서 불만족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발견하였고, 그의 영혼이 갈등을 경험하였고, 그리하여서 결국 우리 주님께 나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고뇌하는 한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밤에 다른 사람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들의 영혼 안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그리고 나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결여된 것들이 있다고 느껴져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우리의 영혼에도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많은 의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곰곰이 읽어보면 좀 당황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누가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약간 추켜 세우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말에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고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그 말과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아셨고, 그의 관심과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이 이 니고데모의 영혼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와 같은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알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에 익숙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제법 영적인 일이나 교회 일이나 또 다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떠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논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이해와 타산에는 밝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견해와 상식에 대해서는 풍부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가 마치 사회의 기관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교회가 좀더이 활동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야 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과 그리고 기쁨을 느끼고자 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많이 기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 있어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거듭나는 영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세상과 싸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없고 온통 사람들이 모이면 종교적인 의식은 치르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항상 개인적인 일들과 세상적인 일들과 자기 자신들의 관심들을 사람들과 나누기에 급급한 그와 같은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난다는 것,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두번 태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거듭이라는 말이 한 번, 두 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문으로 하면은 중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 태어난다. 영어로는 born again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을 때 그는 당황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니 어떻게 사람이 두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예수님께 반문하였습니다. 사람이 낡으면 어떻게 날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습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였는데,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것은 율법의 규례들에 대해서 정통했다는 말이지. 그가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가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도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과 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신을 주시면 우리에게 있었던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의 개념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읽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에는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가 지은 많은 시편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심령은 분명히 율법에 훈련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신 그러한 심령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정통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변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신에게 들어오셨을 때에 그는 자기에 대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자기의 이 자아가 새롭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삶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거듭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신비를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든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되어서 거듭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들어서 우리는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통하여서 거듭남을 인지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에서 이 거듭남이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 시작을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방법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자신도 모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여서 마침내 그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게 된다면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거듭난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그리고 또 많은 거듭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영적인 순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심각한 불만족과 불평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명예나 물질이나 정욕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와 같은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하며 자신의 영혼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자기 자신이 죄 아래 있는 그와 같은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통하여서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심각한 불화를 통하여서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하여서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가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며 불만족하며 문제가 있으며 자기 스스로만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영혼으로 자신의 영혼으로 더불어 아주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하실 때에 바로 그 영혼 안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와 같은 영혼의 상태를 두고 고통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와 같은 단계로 그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혼이 처해 있는 위험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그가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와 같은 참된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영혼이 얼마나 크게 고통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거듭남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그들이 끊임없는 노력과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고통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밤은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할 때 느끼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의 이 무기력함과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해답을 구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영혼의 때를 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뇌하는 영혼의 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도, 지식도, 명예도, 재산도, 친구도,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거기에서 오로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나의 죄를 대속하고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까지 그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기까지는 하나님이 긍휼을 내리셔서 참된 진리에 이르게 하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고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분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고 그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신을 의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적인 역사를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일으키시는데 바로 거듭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흑인이 그 피부를 깨끗케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에 사로잡혀 있다가 노임받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정말 거듭났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뚜렷한 한 가지 성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의 열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거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영을 넣어주셔서 거듭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들은 죄와 더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더러움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죄를 혐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삶의 더러움을 우리들은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면 거듭나게 하시면 거듭난 심령은 바로 이 세상의 죄와 더러움에서 자기를 분리시키고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남의 신비를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안에 새로운 영을 심어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늘어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거듭남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탄원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그와 같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안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비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우리가 참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아왔던 한 슬픈 영혼을 가진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의 영혼 가운데 시급하게 내가 거듭나야 한다라고 도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한 필요인 이 거듭남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